한번 16, 2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부분들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에이브럼 링컨으로 꼽힙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무예 해방을 이루어낸 위대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의 환경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산 밑에 집이 없어서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를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학교가 너무 멀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냉시 여사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번 학교를 다녀보게 알리고 그의 링컨의 누나와 링컨을 데리고 학교를 못마침 나갔지만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그만 어머니 냉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머니 낸시 여사가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링컨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은 그의 절친이었던 빌리 헌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를 잃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주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받고 살아났던 링컨이기 때문에 그가 사업을 두 번 했다가 두 번 다 실패했고 빚을 받느라고 17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정치가가 된 뒤에 선거에 출마해서 무려 8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9번째 그 도전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죠. 링컨은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에 의해서 그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하나님 사랑과 사랑 어머니 그 유언을 잊지 않냐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7.8개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는 일어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는 일어설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와 천사 같은 어머니와 성경 읽어주는 어머니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배경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숨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번화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하면서 물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 사람이 좀 망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가게 앞에 큰 글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 가게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니까 이 가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운명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닌 포기만 하지 않는다는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뜨리고 또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만 있다면 손을 내려놓지만 않았다면 그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 벨기에에 있는 어떤 41세 남성이 그의 젊은 아내와 그리고 어린 딸을 두고 알라스카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20여 년간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37번이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알라스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것이 학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왜 뉴스거리가 되었냐면 이번에 마지막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저는 사실 실망했습니다만 마지막 소원이 그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그의 그 소원을 알게 된 구단에서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중들이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네, 그날 그가 응원하던 그 팀이 지역 라이벌을 3-0으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안드라카를 향했습니다. 기사는 그 기사의 마지막을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실력을 맡겼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생명이 붙어있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면 저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행복한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불 가운데에서 들어간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는 철저한 후회 속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생명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저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나오는 기사를 알지라도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전례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 도간에 든 뒤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보셨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해가셨죠.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면서 네가 7번 넘어졌느냐? 나는 네가 8번째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손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실천팔기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람은 딱 세 가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단순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일어섰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덟 번 넘어져도 아홉 번째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통에 걸렸죠. 그래서 질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야,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해라. 집을 다 정리해라. 네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이것은 끝났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그 병상에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참으로 그가 진실되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궐을 다 빠져나가지 못한 이사야, 그러다 보니 이사야에게 급하게 임하셔서 다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다. 그래서 이사야가 발걸음을 돌려서 왕에게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느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봐도 낙심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랬죠. 정말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 하나만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다가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아파하시는지를 압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 그런 세계입니다. 더 이상 끊어져서 안 되는 그 끈이, 그 손이, 손을 넘어버렸고 끈이 끊어져 버린 그런 세계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풍성했고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 이삭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년이 있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해 이삭이 흉년이 있던 그해에 농사를 해서 백배나 백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흉년 속에서도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흉년, 기근 속에서도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다들 힘들다고 그러죠. 기업도 넘어지고 자금이 잘 돌지 않아서 사회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이 기근이 임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속에서 백배의 결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구주전에 서울에서 안산에서 5일간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운전을 해서 내려오는데 한참 달려오다가 보니까 앞 창이 그 와이퍼 밑에 종이 조그마한 게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세우고는 그 종이 쪼가리를 그래서 들고 보니까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내몸 남겨드려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제 차 뒷부분으로 차 구미 부분을 접촉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마음 깊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동산구에 주차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제 차 구미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형체가 이만큼 깊이 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연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그 주차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종이를 다시 꺼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사업을 한다면 이분이 백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 속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당신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만 좀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졸지 않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아마 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손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좀 깎인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내 시간을 좀 손해본다면, 이 각오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해보며 삽시다. 조금 손해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포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 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두 명이 있죠. 이 강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행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얼마 후면은 이들은 죽을 겁니다. 행악을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은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불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오감보다 더 생생한 그 감각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그 시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 찰나에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잠시 잠깐 보면 영원한 그 지옥에서 지금까지도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그 사람이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가슴을 찢으면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 마음을 짓고 진실된 모습으로 내게 돌아오면 이제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때가 늦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네가 네 마음을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그래서 의인은 7번이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의인은 왜 넘어지고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람 피워서 그렇습니다.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의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대기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는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두 손을 늘어뜨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이렇게 내어미시고 내 손을 잡아 일어나자.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멋지게 살자.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인생길을 나와 함께 툴툴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길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토할 때에 그때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황 가운데에서도 백배의 복을 주시니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진실로 내 가슴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니 찬송가를 하나 준비했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가늠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신창에 되어서 주눅이 들어서 기가 죽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7번 아니 8번이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